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를 하나 드셨지요.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비유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실은 고대부터 이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강대국입니다. 북으로는 또 강대국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수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고대의 문명들이 일어났는데 강대국들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죠. 그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그 지역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블레셋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늘그 땅이 전쟁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큰 강대국들이 붙는데 그 사이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에 저기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과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실은 힘이 없으니까 오는 비극이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늘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너무나도 이땅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삶이 전부 다 황폐해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삶을 일으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좋은 집 이런 것보다도 이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작은 그런 보화들로 바꿔 놓은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이런 것들은 실은 작은 거 하나가 있어도 많은 이 가치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이런 보배들로, 보화들로 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가지고 갈수 없는 것들은 이제는 어디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글로벌화 되어졌으면은 저기 뭐 중립국 스위스에다가 계좌 터놓고 입금시켜 놓으면 되겠는데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화들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러한 큰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면은 실은 많은 실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감춘 이 보화를 혹시나 자기가 오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 자녀에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알고 다시 그것을 이어갈 텐데 갑자기 실은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은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나서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화는 그냥 땅에 이렇게 묻어져 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그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팔리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땅을 누가 밭을 갈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작농이죠.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실은 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밭을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일부는 주인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는 먹고 사는 그런 소작농인데 하루는 밭을 가는데 갈다 보니까 이 밭이 원래 안 좋은 밭이라 보니까 돌도 많고 가다 보니까 뭐가 또 걸리는 거 있죠. 아이씨, 돌이 이게 걸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판 거예요. 왜냐? 돌을 집어 던져내야지 또다시 밭을 갈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밭을 안 갈아보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밭을 갈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봤는데 이게 돌이 아니에요. 무슨 항아리인 거 있죠? 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 안에 뭔가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냐? 밭에서, 땅에서 발견된 보화는 그 땅 주인의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야, 이 밭 주인에게 가서, 야, 내가 밭을 갈다 보니까 이 보화가 나왔다.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어떻게 합니까? 누구 본 사람 있나 없나? 딱 눈치 보는 거야. 아무도 못 봤거든요. 혼자 밭 갈고 있었으니까. 얼른 다시 묻는 겁니다. 그리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밭을 가는 겁니다. 해질녘쯤 되어져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밭 주인에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밭을 갈다 보니까 내 이 밭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무슨 좋긴 뭐가 좋아요. 맨날 돌만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에이, 너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이 밭이 얼만데 이걸 사겠냐. 내가 이 밭이 갈다 보니까 너무 애착이 생겼다. 너무 좋다. 나하고 딱 맞다. 내 이 밭을 꼭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밭값이 얼만데 가지고 와라. 뭐 그러면 팔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밭값을, 밭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봤더니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싸지 않으니까 포기합니까? 그 보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지고 있는 옷 한 벌이라도 다 파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쓰러져가는 집도 파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팔아요. 그럼 이제 노숙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제대로 없고 신발도 없고 이제는 누울 집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밭을 샀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밭 갈면서 열심히 곡식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밭을 똑같이 갈다가 딱 걸리니까 어라? 뭐가 걸리네?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걸리네? 이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돌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돌이에요? 알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화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부터 이 보화는 누구 거예요? 보화는 누구 거예요? 그 농부 거예요.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가치, 이런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 못했으니까 부득부득 아직까지 내 것 딱 쥐고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발견하면은 나의 인생 전체도 모든 것도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도대체 이 보배,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4장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파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뭐 좋은데 취업만 해도 자랑을 하는데,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로또에만 당첨돼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갑자기 대박을 맞기만 해도 자랑할 것인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재밌는 영화만 보더라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런 보화 같은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찾아냈다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초대교회가 전파한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언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전파한 거죠.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무엇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 있죠. 그러면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가운데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언약,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 있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이 뱀 속에 누가? 마귀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처럼 만드는 거 있죠. 아니,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 절대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불순종의 말이 귀에 들려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잖아요. 정말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잖아요. 전적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나 중심에 이 불신앙이 생기고 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 있죠. 인간에게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행복이 손에 안 잡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수고하고 노력할수록 헤매게 되어진 거 있죠.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 여성 곧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잖아요.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교회에서는 말합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오겠죠.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 이름이에요.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무슨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구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신 거 있죠. 지구상의 그 모든 사람도 이 창세기 3장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 원죄 가운데 전부 다 메어져 있는데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분이신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주어줄 수가 있습니까? 혹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누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서 끝이 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간혹 죽은 것 같다가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사람들은 있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분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있죠. 누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과 사망과 이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에 승리하셨어요. 왕이 되어주신 거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전한 내용이에요. 자,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된 것이라.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희한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자가 46명이 넘는데 그 기록 연대가 1500년이 넘는데 희한하죠. 쓴 장소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르고 기록되어진 모든 것이 다른데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선지자들이 통하여서 예언된 그분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원래는 이 구약의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아주 이 구약의 성경을 정통한 자인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 아,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리니까 저주받은 자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처음에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메섹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권한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성을 향해서 가는데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가운데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 있죠.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기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힘써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게 어딥니까? 제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나서 제2차 선교행 또다시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문이 막혀요.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시는구나 가는 겁니다.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이쪽 지역이죠. 첫 번째 성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가지고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아서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아덴이라는 지역을 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해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늘 논쟁을 한다. 나와 있어요. 참 설명을 잘했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해요. 누가 가정살림을 다 합니까? 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인 남자들은 하는 것 없이 그냥 빈둥빈둥 다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계속 새로운 철학, 지식만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덴에 가니까 수준이 맞거든요. 왜냐? 바울이 지식인이잖아요. 학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언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다. 쭉 보는 거예요. 보는데 곳곳에 신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막 제우스 막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신상에 이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있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희한하죠. 희한하게 아덴에서만큼은 성경에 이름이 나온 제자를 찾지 못했어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맛본 거죠.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어딥니까? 고린도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런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본격적인 이 유럽,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요. 우리가 전파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보배인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 보배를 가지셨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배경 없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해결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찾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별로 좀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나른하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모습은 창세기 3장의 전적 타락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진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인 거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보화되신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가운데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우상 숭배하던 어떻게 해야 될지 운명 가운데, 사주 가운데, 팔자 가운데 미어서 늘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이 보화를, 이 보배를 담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가서 빌었잖아요.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이 보배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승리가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주와 이 흑암, 마귀,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원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힘껏 공부하고 내 힘껏 취업하고 내 힘껏 돈 벌어서 내 힘껏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병들면 죽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이제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세상 가운데 수고롭게 살다가 결국은 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질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가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 문화를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서 후대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후대도 재앙 가운데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가진 모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담아주신 보배예요. 차이가 보입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보배를 담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예전에 죄인 된 내 모습은 죽고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질그릇과 같이 추하고 아주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다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신분을 가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가운데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누가 기름부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담고 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있죠. 너희는 누구냐? 성령으로 이제는 인침을 받은 자다.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앞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안 죽으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인침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까 자꾸 풍겨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똥을 묻히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죠.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니 보니까 교실 안에서 어디선가 자꾸 내 냄새가 나는 거 있죠. 교실 안에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지체 있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배설물을 묻히고 온 거예요. 야,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배설물도 있으면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보화, 보배를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맡아보세요. 향수 냄새만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그 사랑 편지를 러브레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승리하는 자 되어진 겁니다. 어떤 승리하는 자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면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려야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보화 대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 있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 밭을 왜 살려고 그러느냐? 돌밖에 없는 그 밭. 그런데 우리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바울은 이 축복을 누렸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들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얼굴 이쁘면 좋다, 키 크고 멋있으면 좋다, 돈 많이 벌면 좋다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요. 이 시대에 오는 영적 문제 해답을 알게 되어지는 영적 썸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와서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왕도 많은 재벌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의 해답을 가진 영적 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참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보배,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보배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증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응답, 그런 증거, 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걸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사. 반드시 그 향기가 편지가 전파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부터 근심하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니까 근심이 없는데 왜 근심을 하라 그러느냐? 이제 무슨 근심을 하느냐?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만 근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도전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김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는데 축도의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 전도자를 도전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전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전도자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봐도 보여지도록 도전하세요. 전도자 되어집니다.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도전하세요. 그럼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읍시다. 자, 너무 어렵습니까? 자, 쉽게 합시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읍시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누리다가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이 보배를, 이 보화를 담을 수조차 없는 그릇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타락되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승리함을 누리는 유일성 제자,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